4월 쉼의 자비구름. 아이비엠 뉴욕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찾아오는 반가운 9월입니다. 여름이 떠나는 자리에 가을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가을엔 모두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9월 30일에서 10월 4일 추석 연휴입니다. 차례는 모든 윤리도덕의 근원은 조상 숭배의 정신과 효의 사상에서 시작됩니다. 차례는 조상을 추모하는 전통의식 중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와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밥은 서쪽, 국은 동쪽, 산 사람은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라 밥, 국이 반대로 놓입니다. 홍동백서, 어동육서, 차례 음식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잡수셨던 것을 위주로 현재 생산해 먹는 싱싱하고 깨끗한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피자나 갈비찜을 즐겨 드셨다면 올려도 좋은데 다른 기본적인 재수를 빠뜨리지 말고 함께 올리도록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풍성한 추석 맞으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나나무스코리 Why Worry.
There should be sunshine after rain. These things have always been the same. So why worry now? Why worry now? Why worry now? Why worry now? Why worry? Why worry? Why worry now?
네, 나나무스코리의 Why Worry를 들으셨습니다.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옥천 관음사 팔공선원 정목스님의 글 중 나에게 열 가지 악은 없을까를 뽑아봤습니다. 나에게 이런 열 가지 악은 없을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에 세 가지, 입으로 짓는 업에 네 가지, 뜻으로 짓는 업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십업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에서는 항상 악업의 열 가지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업보다는 악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것이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줄 알면서도 쉽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쳐주기 위하여 버려야 할 열 가지 악업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설명해보자면 몸으로 짓는 업 중에 착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운 과보를 받게 하는 첫 번째 악업은 삼 목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하여 피를 마시고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업은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에 집착하여 훔쳐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업은 그릇된 애욕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거나 이미 결혼한 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 중에 착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운 과보를 받게 하는 첫 번째 악업은 거짓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아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거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하여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업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잘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듣고 저기에서 말하고 저기에서 듣고 여기에서 말하며 모인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이미 떠난 사람들을 더욱 멀어지게 하면서도 무리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업은 거친 말입니다. 입만 열면 추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여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악업은 꾸며대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함부로 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무의미한 것을 말하는 일입니다. 뜻으로 짓는 업중에 착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운 과보를 받게 하는 첫 번째 악업은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살림살이를 엿보고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업은 미워하고 성내는 일입니다.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저자는 죽여 마땅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쫓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실행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없는 괴로움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악업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알아서 보시할 일도 없고 손업이나 악업 같은 것도 없고 그 과부도 없고 열심히 마음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가지 악업이라고 부르는데 십 악업의 부정은 곧 십 선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십 선업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십 악업의 부정을 뜻하는 불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 선업은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 악업을 그치는 바로 그 자리에 선업은 자라나고 세상을 향하여 자비사의 네 가지 마음을 품을 것이 경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선지식의 향기. 이번 시간에는 옥천 관음사 팔공선원 정목스님의 글 중 나에게 이런 열 가지 약은 없을까를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곡은 소양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네. 소양이 부르는 바람이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차비구름. 내 마음의 차비구름. 오늘 이 시간에는 전 통도사 승가대학장 현진 스님의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무더운 날 어떤 분이 진정으로 시원한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청량품, 부재선, 부재수, 부재공, 지재심이라. 맑고 시원한 그 바람은 부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를 움직이는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무더운 날 마스크를 꽁꽁 쓰고도 더워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연밭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연밭에 가실 때 이왕이면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글을 새겨 연꽃과 연잎을 바라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리라 봅니다. 이것은 연꽃찬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어진 시지만 내용과 흡사한 옛글도 있습니다. 자재요신 입사주 부은한 영벽 파심 체련가중 근진단 천에 묻혀 부지음. 자재는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자재의 줄임말입니다. 요는 허리입니다. 입은 서있다는 뜻이고 사주는 사바세계 남선 부주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온몸이 허리몸이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사바세계 어딘가에 있는 듯하다. 이 말은 연꽃 자체를 우리 삶에 비유한 것입니다. 연꽃은 온몸이 허리입니다. 꽃줄기가 몸입니다. 연꽃은 물이 있기만 하면 어디서든 자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연꽃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뜰, 그렇지만 어디에서든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한가한 빛을 영입니다. 벽파심은 잔잔하게 어지럽지 않게 일렁이는 물결입니다. 부은 한영 벽파심은 연잎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잔잔히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에 뜬 구름이 한가하게 비친 모습. 연잎이 그렇습니다. 공중에 뜬 뭉게구름이 해가 뜨면 뜻에 비치는 풍경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잎의 모습이 마치 뭉게구름이 맑은 못 속에 비친 것 같이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채는 나무를 캔다는 의미입니다. 연꽃 연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화중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자칫 마음을 방심했다가는 불꽃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고요한 듯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거나 진심을 내거나 어리석음을 내는 것은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탐진치라는 삼독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물들지 않는 연꽃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중연생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불꽃이며 그 속에서 타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가며 탐진치의 불꽃을 소멸하는 길. 그래서 꽃을 캔다는 의미는 곧 꽃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 정원에 시들지 않는 연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연꽃은 물들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날 탐심이 물들어버리고 진심에 물들어버리고 어리석음에 물들어버리면 어리석음, 교만함 이런 것들이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순간 연꽃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꽃이 불길에 휩싸이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휘둘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체련가는 연꽃 따는 노래라기보다는 연꽃 가꾸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근진다는 뿌리근, 티끌진, 끈을 다닙니다. 주관적인 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아니비설 신의를 육근이라고 합니다. 아니비설 신의로 바라보는 바깥의 세상들은 객관적인 것,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이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아니비설 신의는 육근이고 색성향 미촉법은 육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는 내적인 것, 지는 외적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실타래로 얽힌 것을 도끼로 딱 잘라서 끊는다는 의미로 근을 썼습니다. 근진다는 곧 너다, 나다 하는 이 분별이 끊어지나니 이런 의미입니다. 천에 묻혀 부지음에서 천에는 하늘천, 물가 에입니다. 저 하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없는 하늘이니까 온 세상 정도 되겠습니다. 무초는 어느 곳에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부, 띄우고 지음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온 세상 어딘들 지음 아닌 이가 있겠는가. 글자 그대로 하면 세상 어디엔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지음이 없겠는가 이렇습니다. 지음이라고 하면 옛 중국의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아는 검은 고를 무척 잘 탑니다. 종자가는 백아가 타는 악기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 연주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주는 벗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망망대해 광활한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서 연주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태산처럼 중국의 아주 높은 산의 웅장함, 너무 웅장하다 보니 두려움도 느껴지게 하는 그 웅장함을 저 음악 속에 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백아는 악기를 타지 않습니다. 자신이 악기를 타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연주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절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런 지음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씩 더 늘려서 내 주위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두까지 전부 나의 마음속 무엇을 말해도 망설여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인연이고 벗이 되면 어떨까요? 지움은 곧 진정한 벗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딘들 지음 없는 곳 있겠는가? 이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온몸 허리 몸 되어 자제하게 움직이며 사바세계에 서 있는 듯하고 잔잔한 물결 이는 곳에 뜬구름 그림자가 한가하게 비춘 듯하구나. 연꽃 따는 노래 부르노라면 너와 나라는 분별 끊어지나니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어디엔들 지음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글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정말 혼란의 시절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더 나아갈 길이 없다. 더 내려갈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무척 많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며 보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해도 더 나아갈 길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작정 좋은 말을 해줄 순 없겠지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준 다음 다시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불파무전도 지공지불견 불파무전도 앞에 다시는 길이 없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지공지불견 다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너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결단 내려야 하는데 망설이는 것 그것 역시 지금 내 의지가 굳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 그러니 너의 의지가 굳지 못한 것을 꾸짖고 염려해야지 세상에는 길이 없지 않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송이를 실로 끼워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보십시오. 그 밤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딥니까? 방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밤송이 방향만큼 길이 많습니다. 소나무에 있는 솔잎도 그렇습니다. 온 방향이니까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지 의지를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가 길입니다. 길은 정해져 있어서 길이 아닙니다. 단지 의지를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가 길입니다. 길은 정해져 있어서 길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경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만들기 전에도 누군가 다녔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의 길이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의 길이 있고 숲속에는 산짐승들의 길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길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선도라고 했습니다. 착할선 길도입니다. 사람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선한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법명도 이 길을 뜻합니다. 법명은 곧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상징합니다. 이름일 뿐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여름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문 앞에 서서 웃고 집에 들어가시고 집을 나설 때도 웃으며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닿으면 해제 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난 7월 2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부산열린 불교아카데미 부설 신라문예센터 아름다운 한시산책 상반기 마지막 회에서 현진 스님이 법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이수연이 부르는 한숨.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
네, 이수연의 한숨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NIBM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상쾌한 가을 하늘, 운치 있는 석양과 기도라미 소리를 감상하며 풍요로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호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